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첫 번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런데 여러분 누가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을 들었을까? 그 들은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좋은 소식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춰서 우리가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을 축하하고 그 처음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누구를 생각했죠? 누구요?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이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므온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르죠. 저희들이 오늘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8절 그 전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기가 태어나서 마다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누워놨어요. 구유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이죠. 그 먹이통 구유에다가 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사관에. 방에 있을 곳이 없어요. 방에 아기를 둘 곳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통에다가 두었다는 것이 바로 7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구유를 바라보고 있던 자신의 시선을 갑자기 휙 돌려서 들판을 향합니다. 그리고 들판을 향하면서 그의 시선은 목자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밖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7절과 8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 목자들이다. 목자들이다. 야, 목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 목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도 들려질 수가 있었고 로마 총독의 관저에 있는 그 관저 속에 있는 총독에게도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도 아니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의 메시아가 되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야 하는데 성경은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이 처음 복된 소식이 정말 정말 이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적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첫 복음이 목자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첫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라고 했을 때는 전부 속이 불편해질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척 괴로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목자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평판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들로서 그들이 생각되고 있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불편해할 겁니다.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왔는데 그 처음 소식이 목자들에게 갈 수 있느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목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을까? 도대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천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바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목자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기를 목자는 정말 하얀 양떼들을 이끌고 푸릇한 초장에서 지팡이를 잡고 휴이 시내 가로 거니는 아름다운 목자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그 당시의 생활 속에서 목자는 가장 멸시받던 형편없는 그런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목자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자들은 말이죠.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워지는데 증인은 안 돼요. 목자들만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아예 책에다가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이죠. 도둑질을 얼마나 하는지. 목자들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별걸 다 도둑질을 해요. 집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책에 보면은 목자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마. 소위 구제도 하지 말고 동정도 베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정조차 받을 수도 없고 도움조차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런 우리는 사실은 이 문장 8절에 있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 온 이방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읽어보면 지금 누가는 그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여기 심각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경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경에. 그 지경이란 베들레헴이 있던 곳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던 곳이고 거기서 북쪽으로 한 8km, 한 20리 정도 떨어지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인 그 지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당시 전해지는 책에 보면 목자들은 구괴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그룹에, 자기네들 어떤 모임에, 자기네들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외부인들이, 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이 목자들은 밖에서 성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양을 부지런히 외치는 줄 아세요? 특히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이 인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양을 쳐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양을 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 성전 예배에 제물을 드려요. 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양을 드리는 그 양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인 양을 바로 이 사람들이 키우고 이 목자들이 키우고 있는 그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먼 외국에 있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경배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제물을 가져올 수는 없죠. 가져올 수 없잖아요. 양을 어떻게 배 타고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근처에 와서 삽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키우는 양들이 성전 옆에 배치가 되고 그럼 그걸 사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물을 키우고 성내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경에 밖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밖에서 밤에 있던 사람, 밤에 일을 하는 사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쉽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밤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밖이라는 말과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목자들이 지금 자기 양떼를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그들은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만 그쪽 사람들로 그들로 인정이 되지 않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부하를 갖다가 고쳐준 중풍경 걸린 부하를 고쳐줘요. 백부장이 와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백부장이 와서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지휘관이잖아요. 군 지휘관이에요. 예수님 내 부하가 지금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고치러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어요. 말만 해주세요. 나도 지휘관인데 부하들한테 말만 합니다. 그럼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는 왕이신데 어떻게 갑니까? 말만 해주시면 내 부하가 바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본래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과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바로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징적으로 누가는 소외된 한 계급, 소외된 한 계층 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또 세상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자신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정말 종의 형체를 갖도록 하셨는데 그 아들이 사람이 있는 사관에 있지 못하고 구유에 눕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 지경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조차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해당이 없는 죄 가운데 있던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낮이 아니라 낮의 빛의 생활이 아니라 어두운 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이 첫 번째 복음이 아기 태수의 탄생의 이 소식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건지. 바로 죄인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는 바로 이런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2장이 지나서 누가 보면 5장에 가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31절 32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처음 복음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이 들판에 있던 버림받은 소망이 없는 아무런 약속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철저한, 철저하게 연약하고 죄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해진 도대체 좋은 소식이 뭐였길래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이 그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오늘 19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지금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4절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좋은 소식은 자기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이나 누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히 그의 천사들을 시켜서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있어요.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밤에 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 옆에 서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주의 영광이 비추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이 비쳤다. 영광이 뭘까요? 주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 표현을 주의 영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 떠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십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로 이 당시에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 딴 짓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주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이 임재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의 이 목자들이 주의 천사가 옆에 와서 서고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내려 나타났어요. 이 주의 영광은 구약에 보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정말 여러 번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알죠. 나타난 걸 갖다. 그죠? 왜냐면은 모세가 부름을 받고 떨기 나무에 가서 타지 않는 불을 보면서 그때 주의 영광을 보기도 했어요. 정말 주의 영광을 거기서 봤죠. 그리고 또 언제 또 봅니까? 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의 영광과 함께 살았어요. 사실 그래 주의 영광을 갖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들 때 주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2년 뒤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그 영광의 자세를 봅니다. 바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이 목자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은 조금 계시더라도 나는 그냥 편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님은 절대 탓하시지 않아요. 뭐라 하시지 않고 금방 징계도 안 하고 가만 놔두세요. 내가 딴 생각해도 절대 그 생각이 그쳐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걸 다 그냥 참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책에는 기록을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오, 내가 그때 아무 말 안 했는데 너 이랬지? 그때는 여러분 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기록하세요. 자, 이 주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10절에 보니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온 백성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그 소식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좋은 소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오늘날. 바로 오늘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막, 어떤 성경에는 지금 막 이런 뜻으로 있고, 어떤 성경에는 최근에, 조금 전에, 뭐, 근래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지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동네다. 다윗의 동네 어딜까요? 자,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어디에서 나셨나?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족속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계열의 사람들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거의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저 위에 나사렛 갈릴리에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산을 쭉 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애를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걸어와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임신하고서도 그거를 와야 돼. 왜냐면 호적을 해야 되면 고향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의 동네는 어디다? 어디요? 예.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주라는 것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주라.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야. 신이다 이런 말이야. 메시아로서 신이다 나타나신다. 엄청난 선언을 지금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주인 메시아인 이 하나님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 지금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뭔가 손에 잡을 것, 뭔가 채워질 것, 뭔가 볼 것, 뭔가 입을 것, 그리고 뭔가 우리가 쌓아둘 것을 생각하는데 좋은 소식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이 목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오늘날 우리가 뭐 다윗의 동네를 몰랐지만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 하면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구주.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이상, 아니 그 전서부터 자신의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들으면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가 해방이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메시아 그분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성탄의 기쁨이 뭔지를 아세요? 성탄의 기쁨?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성탄이 이번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야만 합니다. 그분이 있어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도 되고 은혜도 되고 힘도 되고 능력도 되고 우리의 자랑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종교의 형식은 있어요.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 속에 들어 있어야 할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나라에도 예수가 없어요. 작년인가 바이든이 대통령 됐죠.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초청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기도를 막 하잖아요. 이 사람 아메리카를 지켜주셔서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미리 편지를 보내요. 기도할 목사한테. 여기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이 미국의 현실. 무슨 청교도 정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됐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교회 다니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성도네, 집사님이네, 권사님이네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신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이 목자들에게는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라는 것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는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람들 누가 알았겠어요? 상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있는 그 아기가 그 사람이 그 영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영안의 주인, 그 영안에서 일하는 사람, 손님들 여러 모두가 봤지만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보였지만 그냥 아기일 뿐이지만 그냥 아기로 아무 생각 관심도 없었지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구유에 누긴 아기는 그리스도 주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주로 바라들였다. 성탄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오늘 우리는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성가대가 우렁찬 찬양을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군이란 건 수천만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 주의 천사와 수천만의 천사들이 땅에 있었는지 공중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광이 비치는 그 주변에 아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천사들이 안 오고 하나님만 혼자 오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변에 팍 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냐?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천사들이 너무 얌전하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 BTS도 이 정도는 노래 안 하겠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천사들 노래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천사들이 그런 우렁찬 찬양을 불러요. 야, 저는 한번 그런 영광 속에 목자들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 저 같은 이런, 그냥 이런 별볼일 없는 목사님한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속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쫙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천사들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막 찬송하면서 서로서로 노래를 합니다. 거룩, 거룩하다. 만왕의 왕. 이런 찬양을 막 하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꼭. 우리 찬양팀은 꼭 이 찬송을 배워가지고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아마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사로잡힌 목자들만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는 정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갖지 못했던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밥벌이나 하면서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들의 모습은 이제 다섯 가지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저는 다섯 단어, 중요한 다섯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러면 이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들은 조금 전까지는 그냥 목자로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제 계속 양을 쳐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대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과거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살았던 그 과거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 복음을 통해서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는 바로 이제라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과거를 끊고 이제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두 이제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빨리 가서, 빨리란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머뭇거려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괜히 주변을 살피면서 어리석하고 그러면서 괜히 뭐 어떻게 할까 막 늦추고 이럴 일이 아니야. 서둘러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둘러야 돼. 예수님 급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삶의 방향을 이제 내가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선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주의 사자들이 얘기했던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전하고 나니까 방향이 정해지나 믿음의 삶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으니까 드디어 그들은 빨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10년 걸려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믿어왔지만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이 목자들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 천사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그 다음에 고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천사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뭐냐? 이 아기예요. 이 아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가가지고 구유에 가서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복음 핵심인 바로 그 아기 그리스도 예수를 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입으로 닫아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하여 주십시오. 입을 깨뜨려 주십시오. 예수를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이 목자들은 그들이 뭘 알았겠어요? 잠시 전에 복음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천사가 해주었던 이 아기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복음에 위대한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알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선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 고했다는 거죠. 아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고하니. 자, 네 번째 단어를 봅니다. 네 번째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느니라. 듣는 자가,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여 여러 사람들이 들었어요. 목자의 말을 듣고는 기이여 놀랐어요, 전부 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이 모든 말이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도 빨리도 그리고 고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운데 안전하게 보장되고 보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왔다가 날아가면 안 돼요. 말씀이 이 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내 일터에 가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마음에 지키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20절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영원토록 구유 옆에 있질 않습니다. 아기 예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를 얘기했던 바로 그 모든 사실, 복음의 사실을 그들이 듣고 본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가 이젠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20절이에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돌아가서 우리는 누구든지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집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목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곳으로 갈 거예요. 그것이 삶의 자리예요. 그 직업이 뭔지 천한지도 모르겠어요. 그 직업이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과 어쩌면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의 천사가 복음을 전했던 자리가 바로 우리 삶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천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값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떨어뜨리고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서, 그 일하는 곳에서, 그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가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처럼, 목자처럼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추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가장 고귀한 주님은 못 자국난 손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구유에 누웠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곁을 다가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그리스도 주로 모시는 이 위대한 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